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그 제자가 되는 것, 제자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로 임명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이 제자, 그래서 많은 뭐 선교단체에서도 뭐 제자훈련, 디사이플 트레이닝 이런 걸 받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이 제자훈련이 굉장히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좀 더 고급화된, 좀 업그레이드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그런 이유로, 그런 동기로 많이 도입했고 보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 의식을 갖고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더 헌신된 자들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오는 문제가 이 특별 의식이고,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놓일 때가, 그런 경향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정말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이 제자를 부른다는 것, 바로 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사건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 제자를 불러서 결국은 구원받은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구원받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 출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어떤 희생,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땐,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어떤 동기나 어떤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출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공로, 그의 은혜, 긍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우리의 어떤 의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아니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어떤 우리의 어떤 동기나 이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그 주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좀 더 그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더 효과적이었고 또 나름대로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을 때 보면은 하나같이 이 부학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더 이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결국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죠. 근데 이 사실을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제일 학식이 많았고 제일 지혜로운 자고 지식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 자신이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지혜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 고린도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구원받는 자의 그런 동기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포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 부인하고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자서전적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다 가두어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예수님이 모를 때 이 지식, 지혜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회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의 어떤 지혜나 지식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긍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 이유를, 동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지혜나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의 긍휼입니다. 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이 긍휼,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출처는 내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행위도 아니고 나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제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었다, 긍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따름의 대상을 알고 바로 아는 것, 즉 말씀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또 형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보시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죄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따름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쫓는 대상이 바로 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제자로서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을 쫓을 때 그 쫓는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쫓는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대상은 네가 쫓을 대상이 없고 오직 나만을 쫓으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 대신 길이신 생명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을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4대 예수님 빼고 많은 성자가 왔습니다. 성현이라고 뭐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 소크라테스가 막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를 쫓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다 가르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비테이션이라는 거죠. 나를 쫓으라. Come, follow me. 나에게 와라,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쫓는 대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클리어하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쫓는 대상, 따름의 대상이 없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쫓아간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쫓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초대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로서의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누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ome follow me, 오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자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쫓는 그 대상과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쫓습니다. 많은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쫓는 그 따라야 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 때는 나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내가 따랐던 것들이 예수님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믿노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따르던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버리고 정말 내가 따라야 될, 쫓아야 할 대상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향, 일생일대 대전제, 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디렉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따름의 대상입니다. 쫓아야 할 그분 일생일대 나의 변화의 대상, 쫓아야 할 대상입니다라고 바뀌어지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과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그분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주님이 정말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걸 깨닫고 깨지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따라야 할 의미가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몰랐던 자들이 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분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분만을 쫓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의 나의 따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인식과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이런 인비테이션, 이런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은 이런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똑같이 지금도 가치가 느껴지고 똑같이 내가 인식 그것이 중요도가 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질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인비테이션, 이 초대를 초대 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동일했습니까? 가치관이 같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제자가 된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와 제자가 되기 이전과 제자가 된 이후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전적인 그분의 초대하심으로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제자라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 정말 왜 안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Come follow me라고 오라, 나를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대고 이것은 제자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 내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커밋먼트가 있고 헌신 있고 희생 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말은 팔로워예요. 팔로우 쫓는 자예요. 배운다 러너라는 의미도 있고 팔로우라는 이런 팔로잉 한다는 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름의 대상은 알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따름의 대상, 쫓음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을 나의 수정합니다. 이전에 내가 따랐던 거,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을 수납하고 이 내가 쫓는 그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쫓음의 따름의 대상이구나 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그분의 디사이플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삶은 인식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선순위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어떤 면에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도가 있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가 제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Come follow me,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긍휼로 구원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는 그 삶, 그 삶으로 나가는 자는 내 인식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따라오라 옛날 성경은 따라오노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요 그냥 초대만에 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비테이션을 받고 예,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는 사명을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인식과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 변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은 예전에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는 이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근데 자기가 어떤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가치관, 어떤 중요도를 도는 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관심의 정도의 차이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관심도, 그가 추구하는 삶, 그의 어떤 우선순 이런 거로 완전히 바뀌어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살아나는 데 대한 이 영혼을 바라보는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죽은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 이 주어 있는 사람을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 열망 이런 마음들을 그 마음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에는 자기가 이런 데에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부담감이 없었던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퍼스펙티브, 영적인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영적인 관심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 물론 그것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관심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영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바라봐도 괜찮다. 예수 안 믿는 가족 멤버를 바라봐도,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을 바라봐도 아무런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노라는 그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도 분명히 생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심과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어떤 영적 관심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힘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는 제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제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영어로는 I will m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사람을 낚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볼브 할 때만, 그분이 역사하실 때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암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우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분은 그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의지에 우리가 따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e follow, 오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 뜻대로 많은 영혼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진다면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겨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비테이션이에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따라서, 그분의 초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제자들 보십시오. 여기 나온 제자들 보면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입니다. 곧.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그 21절에도 또 다른 형제, 두 형제를 또한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물 깁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immediately. 즉시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쫓는 대상을 알 뿐만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미션, 우리의 책임,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응해야 된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제자로서 뜻대로 산다는 것은 즉각적 그분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 그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미그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이라는 건 자기의 생계입니다. 생계를 이루는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런 어떤 내가 쫓아야 될 대상이다 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을 수 있어요? 쫓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모든 걸 여러분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 또한 제 주위에도 보면 그렇게 100% 헌신하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다니엘 팍이라는 분,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는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저랑 같이 신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다가 본인은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에서 MA만 그냥 한 2년 과정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석사를, 국제 경영학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하나, 반도체 계통의 이제 무역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달에 뭐 수만 불을 막 벌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그래서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더니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출장도 가고 뭐 하더니 나중에 어느 날은 자기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집도 뭐 다 이렇게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살던 것도 그렇고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신학교에 가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신학교를 갈 때, 신학대학을 갈 때 대학을 못 가가지고 신학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교 무슨 신학대학 갔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것도 대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하 반응을 하고 뭐 있었는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미국 친구들 이렇게 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왜 왔나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 사람은 아주 뛰어납니다. 제 근방에도 목회하시는 분,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한 30분 거리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이제 서울대 공대 나와서 MIT 공대에서 박사를 받은, MIT 공대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그분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뭐 그런 분들, 명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다 받았는데 와가지고 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 그런데 와서 신학을 하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을 보면은 무슨 말 다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자기 필드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엔지니어로 연구하다가 그렇게 필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여기 있는 이 어부들이 자기가 막 그물 깊고 뭐 그물을 내리고 이러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다가 필드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한 거 보면은 그 박사들 보면은 공학 박사가 많아요. 물리학 박사라든지 다른 인문 계열 박사보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저기 그건 그냥 여담이지만 그런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장사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오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적인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버려야만 되는 것이 주님을 쫓는 걸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과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물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직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학업하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는 쫓지는 않지만 그와 상응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왜 못 쫓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인생관 모든 것이 일생일대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쫓는 이런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100%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어떤 직장에서 내가 연구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학교 또 연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걸림돌들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제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에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히 100%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런 뭐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한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평신도들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못지않은 헌신과 희생을 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주의 그런 초대에 응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